안녕하세요. 교포유년에서 전해드리는 6월 2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1860이 408-781-1860-2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그 나비 효과의 현장들 하나씩 추적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서 화물선 하나가 멈춰 선 게 당장 다음 주 내가 내야 할 주유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네네. 또 저 멀리 워싱턴 대법관들의 방망이 소리가 당장 독립기념일에 우리 집 앞마당에서 폭죽을 터트려도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한다는 걸까? 막 이런 의문들이요.
겉보기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죠. 국제해협의 물류 마비, 남미의 참혹한 자연재해, 그리고 연방대법원 결정이나 캘리포니아 로컬 정부의 조례까지 말입니다.
맞아요. 각자 따로 놓는 퍼즐 조각들 같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법, 돈, 그리고 정치라는 거미줄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6월 25일자 소식이죠.
네, 유엔 국제해사기구, 즉 IMO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호송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 때문인데요.
아주 큰 뉴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동안 미국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막 낙관론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발표했었죠.
근데 화물선 공격 한 번에 호송 작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게 그 낙관론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낙관론의 배경에는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잠정 합의가 깔려 있었거든요.
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들면 바닷길은 그냥 열릴 거다.
그렇죠. 근데 바다 위의 물류라는 건 단순히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비용과 리스크의 계산이거든요.
비용과 리스크요?
네. 이란이 최근에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항로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쏘겠다는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 해군이나 군함이 옆에서 지켜주면 해운사들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배들이 다 멈춰서는 건가요?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군함이 호송을 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화물성이 피격당했을 때 발생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군대가 배상해주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네요. 군대는 보호만 할 뿐이지 보상은 안 해주죠.
맞습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은 바로 해상보험입니다.
보험이요?
네. 이란의 저런 공개적인 위협이 딱 떨어지고 실제로 화물선 공격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가입을 거부해버리겠네요.
그렇죠. 인수를 거부하는 거죠. 해운사 입장에서는 보험 없이 그 위험한 바다를 지날 수가 없잖아요.
와... 결국 군대의 보호 여부보다 런던에 있는 보험사의 엑셀 계산기가 전 세계 물류를 멈춰 세우는 진짜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희망봉 같은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송기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연료비가 폭등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그 해협이 글로벌 원유 상당량이 지나는 길목이잖아요.
네. 이런 비용 상승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저 오만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며칠 뒤 주유소에서 마주할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지정학적 긴장이 해상 보험료를 올리고 그게 결국 제 지갑을 털어가는 아주 완벽한 나비 효과네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중동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돈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각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아, 네, 그 지진 피해 소식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규모 7.2와 7.5의 끔찍한 연속 강진이 일어났죠.
맞아요. 현재까지 188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아직도 수백 명이 잔해에 갇혀 있는 아주 참혹한 상황인데요.
쿠라 자체가 붕괴되어서 초기 구조의 골든타임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본 지점은 미국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정부가 즉각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물자 수송을 약속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긴 했죠.
그러니까요.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철저히 이권 중심의 계산이 돌아갔다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는 막 거대한 순수 인도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재난에 처한 이웃 국가를 돕는 순수한 인도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외교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베네수엘라는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가 시스템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던 곳입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 위에 저런 대형 재난이 덮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일단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겠죠. 아, 설마 난민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재난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기후난민 혹은 재난난민을 만들어냅니다.
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겠네요.
네, 이 수십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향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결국 북쪽으로 이동해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와, 그렇겠네요.
즉 미국의 1억 5천만 달러 지원은 물론 재난구호의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요. 중남미 정세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경 방어 비용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일종의 방어막이군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아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추가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포석도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재난 구호조차도 난민 정책이나 에너지 안보라는 미국의 철저한 국가 이익과 맞닿아 있었군요.
네, 국제 외교는 그렇게 냉정하게 굴러가는 셈이죠.
베네수엘라 지진 여파가 난민 문제가 되어서 결국 미국 내부의 정책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국경과 이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마침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민자들의 운명에 쐐기를 박는 아주 묵직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의 통제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맞아요. 대법원이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IT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 대상 그 임시 보호 지위, 그러니까 TPS 종료 결정을 허용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TPS 제도는 전쟁이나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같은 대형 자연재해 때문에 고국으로 당장 돌아가기 위험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내 임시 거주와 취업을 허용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로이터 통신 보도로 보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이 IT인만 35만여 명, 시리아인이 6,100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숫자가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부가 함부로 이들의 보호 지위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제동을 걸었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왜 이걸 이렇게 뒤집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읽어야 할 부분은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 그들이 바라보는 법적 권한의 분배 원칙입니다.
권한의 분배요?
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민 정책, 특히 외국인에게 거주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이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죠.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국경 통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니까 아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 아닌 이상이야 사법부, 즉 하급 법원들이 행정부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민 문제는 행정부의 구역이니까 법원은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사자인 이민자 커뮤니티나 인권단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통제권이 완벽하게 승리한 거군요.
네, 권한의 소재를 확실히 한 판결이었죠.
근데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린 거대한 판결 중에서 사실 제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바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 유명한 제초제 라운드업 소송 판결입니다. 여기서도 7-2라는 아주 압도적인 표처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네, 제조사인 바이엘, 그러니까 과거의 몬산토가 미주리주 배심원 편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이 뭐였죠?
가 제품에 별도로 부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과연 주법, 그러니까 각 주의 법에 따른 소비자 기만이나 보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마치 이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연방환경청인 EPA가 이 라운드업을 쓱 살펴보고 아 이거 안전하니까 굳이 암경고문 안 붙여도 돼 하면서 결제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네네.
근데 각 반의 담임 선생님, 즉 캘리포니아나 미주리 같은 주 정부가 자기 반 학생들을 걱정해서 교장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반 학생들은 이거 쓸 때 조심해라 라는 경고 스티커를 내가 따로 더 붙일래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 여기서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결제 났으면 토달지 마세요 하면서 주정부의 개입을 막아선 거 아닌가요? 제 비유가 맞습니까?
와, 비유가 정말 찰떡 같네요. 대법원이 적용한 핵심 법리가 정확히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연방법 우선의 원칙, Federal Preemption이라고 부릅니다.
연방법 우선의 원칙이요?
네. 기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방기관인 EPA의 기준과 승인 라벨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면 개별 주정부가 자체적인 주법을 근거로 제조사한테 그 이상의 추가적인 경고 의무를 지우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환호성을 지르겠네요. 주마다 막 법이 다르면 골치 아플 텐데 연방 기준 하나만 딱 맞추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 직후에 바이엘 주가가 무려 16%나 급증했어요. 미국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에 딱 반영된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소비자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썩 유쾌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생기죠.
지역사회가 좀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환경이나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연방의 기준 앞에서 무력화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다룬 이민 관련 TPS 판결도 그렇고 이 라운드업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 연방정부와 행정부의 힘이 개별 주정부나 지역의 권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워싱턴발 뉴스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줄기입니다. 대법원은 철저하게 중앙집권화된 연방의 통제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난 논리적인 충돌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충돌이죠?
대법원이 이렇게 연방정부가 최고다 하면서 땅땅땅 판결을 내렸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로컬 뉴스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캘리포니아 주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소식이군요.
네, 길로이 인근에 들어서려던 연방 이민들관 집행국, 즉 아이스 구금시설 개발을 멈춰달라고 캘리포니아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니 방금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권한이 있죠.
근데 일개 카운티 정부가 무슨 수로 막 연방정부의 구금시설을 짓지 말라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겁니까?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전 모순 같죠? 근데 여기에 아주 기막힌 법적, 행정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에 구현하려면 다시 말해 25에이커짜리 부지에 건물을 짓고 펜스를 칠하려면요. 해당 땅이 있는 로컬 정부의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하거든요.
로컬 정부의 허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바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 및 환경 허가입니다.
아, 정책은 연방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막상 그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동네 상수도관도 연결해야 하고 하수도도 연결해야 하고 우리 동네 시청이나 카운티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MBC 베이에리아 보도에 따르면 지금 주 정부와 카운티 측은 연방 정부가 이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거네요.
네, 이게 주법과 지역의 토지 이용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면서 가처분을 낸 겁니다. 일종의 비대칭 전력인 거죠.
비대칭 전력이요?
네, 로컬 정부는 거대한 연방 이민법을 바꿀 힘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구역 질서, 즉 존잉이랑 건축 규제라는 아주 실무적이고 촘촘한 그물을 통해서 연방의 거대한 행정력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고 막아서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똑똑하면서도 아주 치열한 싸움이네요. 연방의 공권력과 지역사회의 주민자치권이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땅의 허가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현장이군요.
네, 아직 흐물어온 관전 포인트죠.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동네에 구금시설이 들어오는 걸 로컬 정부가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는 셈이 되네요.
그렇죠.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던 로컬 정부가 방향을 거꾸로 휙 돌리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현미경 규제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떤 소식이죠?
다음 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알라메다 카운티가 불꽃놀이와 관련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7월 2일부터 비편입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는 KTVU의 보도인데요.
네, 이 조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운티 정부가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의 일상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위험한 불법 폭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이 일반 마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있죠? 이른바 세이프 앤 세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아니, 합법적인 폭죽까지 금지하는 것도 놀랍지만 저는 처벌 방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연대 책임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만약 제가 뒷마당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룸메이트나 지인이 거기서 불꽃놀이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폭죽에 선도 안 됐는데 단지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인 저까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최대 $1,000의 벌금에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면서요. 아니, 로컬 정부가 아까 ICE 앞에서는 우리 주민을 지킨다 이러더니 불꽃놀이 앞에서는 막 네 이웃을 감시해라, 아니면 네가 독박 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주민을 옥죄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감시나 옥죄기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카운티 소속인 이런 비편입 지역은 일반 시 단위에 비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여름 날씨 특성상 불꽃놀이 불티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리스크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크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산불 무섭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불꽃놀이를 한 그 당사자만 찾아서 처벌하려고 하다 보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 경찰에 신고받고 출동해보면 이미 터트린 사람은 다 도망가고 막 빈 폭죽 껍데기만 남아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속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거예요. 집주인에게 책임을 딱 지워버리면 집주인 스스로가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 자기 사유지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감시망과 통제망을 가동하게 되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네, 한정된 행정력으로 거대한 산불 위험과 심야소음 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개선된 리스크 관리 정책인 셈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을 개인의 책임으로 분산시켜서 아주 촘촘한 안전망 그물을 짠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어 사는 로컬 정부라는 존재가 위로는 연방정부의 거대한 정책을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이기도 하지만 아래로는 주민의 앞마당까지 샅샅이 감시하면서 $1,000 벌금 딱지를 만지작거리는 아주 깐깐한 관리자이기도 하니까요.
네, 양면성이 명확하죠. 이스트베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독립기념일에 본인 집이 시 관할인지 비편입 지역인지 그리고 또 누가 내 마당에서 불장난을 하지 않는지 꼭 철저히 확인하셔야 벌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다양한 이야기들의 궤적을 쭉 돌아보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죠? 바다 넘어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보험료 계산이 우리의 당장 주유비를 결정하고요. 남미의 지진이 난민을 낳아서 워싱턴의 이민 정책을 마구 흔듭니다.
네네.
그리고 워싱턴 대법관들이 연방의 권한을 강력하게 외칠 때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건축 허가증과 이 불꽃놀이 벌금 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와.
즉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한 통찰입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보험 메커니즘부터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으킨 난민 도미노, 대법원의 연방 우선주의 판결, 그리고 알라메다 카운티의 깐깐한 불꽃놀이 조례까지 아주 힘없이 연결고리를 추적해 왔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오늘 수많은 사건과 판결들을 봤습니다만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 자유, 그리고 안전을 쥐락펴락하는 이 진짜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헌법을 해석하면서 이민자와 다국적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워싱턴의 9명의 대법관들일까요? 아니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내 집 뒷마당에서 터지는 폭죽 하나에 내게 $1,000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우리 동네 카운티 공무원일까요?
그러게요. 둘 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세상은 지구 반대편에서 터지는 폭탄 하나로 요동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바로 우리 집 앞마당에 그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밤 이 흥미로운 역설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2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